대요리 문답 지난주에 서론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교환을 다 받으셨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줌으로 교환 다 받으셨나요?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줌 교환 받으셨어요? 예예. 교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만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열심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게 옳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우리 장로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모든 길이 다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닌 거예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길이 다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아닌 거죠. 길 중에도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늦게 가는 길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모든 진리가 다 바른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교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제가 거기 써놨는데 뭐 장로, 집사, 권사 혹은 교회 일꾼이 될 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다 이 대답에 예, 예 해야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라는 것은 요는 요약한 거고 개는 게시판 할 때 개자입니다. 그래서 신도 개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이 뭐라 그럴까 이게 받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그거를 옛날 우리 어른들이 신도 개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본 장로의 신조는 1907년에 만든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드린 유인물 10페이지에 그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때가 1907년이에요.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원래 장로교회는요, 노회가 중요해요, 노회. 그래서 노회, 우리는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동존주 노회에 속해 있거든요. 19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에 원래는 소속되어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조선 장로교 동노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 7명을 목사 한 수 주어서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목사 1907년에 처음 생기고 그러면서 그 독립노회, 동노회 만들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냐고 할 때 12신조를 만들었는데 그 12신조는 인도교회의 12신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전에 인도교회에 장로교회가 있었거든요. 인도교회가 사용하는 12신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12신조. 그때는 고신통합 뭐 기장 이런 거 없이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었던 시절에 12신조. 그래서 그 12신조 내용이 제가 드린 유인물의 1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12신조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장로의 신조 12신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하고 대소요리 문답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조례. 정치조례는 교회 목회자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하는 예배 모범이 있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용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소요리 문답이고 어른들이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요일 저녁에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을 요점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후에는요 다른 신조 별로 없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교육기에는 여기저기 많은 신조들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교육하면서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이런 소리하고 저 사람은 저런 소리하는데 뭐가 진리야?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뭐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대로 또 뭐 무슨 독일 사람은 독일 사람대로 네덜란드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대로 스위스 사람은 스위스 사람대로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신조가 많이 생겼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모든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조를 참고 내지는 알고 있던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래서 17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그 뒤에 지금까지 한 400년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장로교회는 사실 뭐 통합, 고신, 뭐 기장은 사실 이런 교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이 어떤 신앙의 기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내용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생각하고 답을 구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분별력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대요리 문답은요 196개 문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196개 문항에서 이거를 1부, 2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누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쭉 이렇게 문답이 있는데 이거를 이게 그런데 196개 문항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질문부터 90번 질문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91번 질문부터 196번째 질문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핵심적인 교훈들을 다 이렇게 농축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문제를 이 196개 질문 안에 녹여 놓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잘 읽어보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는 것을 잘 읽어보면 사실상 우리가 맨날 설교 듣고 배웠던 내용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슬을 꿰는 뭐 이런 우리가 맨날 듣고 배우는 내용이 여기에 좀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그런 좀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요리 문답에 1번부터 90번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1과부터 10과까지 또 11과부터 17과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한 번에 1과 오늘은 1과를 한번 다 해보려고 그러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분량에 따라서 한번 쭉 자연스럽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0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1번부터 6번째 질문까지는요. 보통 이거를 근본적인 교리라 그래요. 근본적인 교리라는 게 뭐를 말하느냐 하면 도대체 진리가 뭐냐 는 것 이전에 진리가 뭐냐 는 것 이전에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토대가 뭐냐 궁극적 권위가 뭐냐 이게 이제 궁극적 권위가 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톨릭은요 궁극적 권위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정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가 중요해요. 가톨릭은 성경을 교회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쉽게 말하자면 개신교회는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요, 캐톨릭하고 교회하고 뭐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교회 실망했다는 분들이 캐톨릭으로 많이 가는 가려고 하는. 그런데 캐톨릭에도 전광훈파 얼마나 많다고요? 캐톨릭에도. 우리 교회는 전광훈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개신교회와 가톨릭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분수령이에요. 진리의 기준이 뭐냐? 우리는 성경이고 가톨릭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리의 기준, 우리 믿음의 토대, 궁극적 권위, 이게 옳고 그름을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근본적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뭐냐면, 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소유의 문답이랑 질문이 비슷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소요리 문답 질문이랑 비슷한데요. 사실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 첫 번째 질문할 때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삶의 목표가 뭐야?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이게 사실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이 질문 했던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삶의 의미가 뭐야? 내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런 질문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문을 하고 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 선조들은요,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밑에 써놓은 거는 제가 이거에 대한 저의 해설이에요. 해설.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이 질문에 대한 해설, 저의 해설이에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밝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거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럴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파산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멀리 봐야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자기 발을 내려다 보면요, 넘어집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병에 듭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묵상하면 우울해지고요,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삶의 방향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제일 유행하는 사진은요, 셀카입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사진 찍습니다. 셀카 찍다가 죽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셀카 찍다가 사고 많이 납니다. 전에는 사진을 누가 찍어주거나 같이 찍, 요즘은 다 혼자서 이렇게 다. 그래서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각도. 그런데요, 자기를 너무 집중하고,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고,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오는 거라고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만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연관이.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병이 듭니다.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내 삶의 목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거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시는 거고, 그분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내 삶이 정말 의미 있어지는 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만큼 우리 삶이 안정이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우리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안정이 되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에 사건 사고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한 서른 가정이 넘어요. 여하튼 지금. 얼마나 남들 아플 때 우리도 다 같이 아프고, 남들 사고 날 때 우리 다 같이 사고 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예수 믿는 효과가 뭐야? 예수 믿는 효과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아픔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효과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부터, 사실 남 목마를 때 다 목마르고 남 자식 못 낳을 때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노예 생활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살기도 하고, 이방인의 침략을 맨날 당하면서, 이방인의 침략을 당한다는 것이 삶이 이게 절단 나는 거거든요. 절단. 요즘이야 막 이렇게 뭐 어디 전쟁 나면 막 영상으로 찍어서 저 러시아 욕하고, 고대 사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쳐들어오면 다 죽고 다 뺏기고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상 그런 위험한 세상,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은혜가 이 성경 속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고통과 슬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지만,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를 너무 생각하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이 있다,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이런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두 번째 질문이죠.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에게 있는 본성, 양심, 도덕적 감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이 자연 질서는 세상을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각주 2번에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을 보면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가늠하는 기준이요, 사람과 동물을 가늠하는 기준이 종교입니다. 내세에 대한 감각이라고요. 사람과 동물을 가늠하는 기준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아니어도 동물들은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벌은 벌끼리 소통하는 언어, 나비는 나비끼리, 개는 개들끼리 뭐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짐승을 가늠하는 기준은 초월에 대한 감각입니다. 내세에 대한 감각이죠. 그러니 아무리 미개한 인간이어도요, 아무리 저 원시림 안에 정글 안에 사는 인간이어도 인간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뭐 달을 보고 비는 것이든 뭐 무슨 나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무슨 큰 구렁이를 섬기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초월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초월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모양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산신령은 산신령, 산에 사는 사람은 산신령, 바다의 사람은 용왕,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대로,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다 자기 나름의 신, 어떤 초월적 어떤 존재를 형상화해서 만드는데 그게 우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 있는 이 초월에 대한 감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초월, 그 우리 인간의 범위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방법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초월에 대한 감각 가지고는 우상 종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종교는 그런데 성경이 명백하게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면 단순한 초월에 대한 감각을 뛰어넘어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요 여기서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성경만 강조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각주 2번 중간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여 다음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옛날 어른들은 그거를 조명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연계시는 사람 안에 있는 본성, 양심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연계시는 이 우주 만물의 조화 뭐 이런 거. 그런데 특별계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66권 신구약 성경이 특별계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표현 쓰지 않지만 그래서 계시, 계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본성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 제가 질문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정말 그 말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옛날 어른들이 성경의 자증이다. 성경의 자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을 지키려고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사자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자를 풀어놓으면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사자를 보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성경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 안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떻게 죄인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한다고. 그러니 이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찰스 폴전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스스로 논리적으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신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레위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맹세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을 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길을 잃어요. 우리 요즘 레위기 묵상하는 거는 나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큰 숲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식이 낳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정말 큰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해방을 얻고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어떤 거 거룩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과정인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옛날 어른들이 구속사 이렇게 말해요. 구속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범죄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특별히 제사장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회복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이 성경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천천히 이해를 하면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이 다루는 다섯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 초월이 뭐냐? 초월이. 첫 번째 질문, 초월이 뭐냐? 신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악이 뭐냐? 악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동체, 사회가 뭐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역사,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다섯 가지,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이 다루는 근본적인 다섯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상가들이 자기 대답을 해요. 여러 종교가 다 그 일에 대한 대답,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들으면 적용 가능해야 돼요. 이게 논리적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이를테면 절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해탈을 목표로 했어요. 해탈. 절집에 다니는 사람은 극락 가려고 절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극락 가려는 분들은 절의 타락이, 절의 타락. 절집 다니는 분들의 타락. 불교의 타락. 극락 가려. 불교의 근본적인 목표는 해탈인데요. 해탈은 영겁 윤회의 바퀴 밖으로 나가는, 윤회의 밖으로 나가는. 우리 예전에 왜 신과 함께 뭐 무슨 영화 있었죠? 그거 보면 그 왜 뭐 이게 윤회하는 뭐 이런 거 나와요. 윤회를 한다는 거는 이 어떤 존재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여서 해탈이라는 거는요, 윤회의 밖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비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의 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게 사실 불교의 목표. 극락 가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극락 가는 불교는 타락한 불교. 그런데 우리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비존재를 목표로 살 수 있느냐? 사실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를테면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비존재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영화라는 거는 영광을 얻는다는 점에서 영화지만 육체가 사라지는 어떤 영혼만의 존재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럴 때 영혼이 사는 세계로 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의 부활,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확 다르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세상의 죄와 악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적용 가능한 그런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저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거에 대항해서 세상을 죄하고 고통과 악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절대로 혼자서는 예수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공동체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잘 회복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내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를 자기 삶의 목표로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우리 사명이 되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문 4번까지 했습니다. 문 4번. 그래서 성경이요,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의 아주 근본적인 토대라는 거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자고 하는 것이고 성경 열심히 읽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